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돈이 전부가 아니요, 명예와 권세가 전부가 아닌 것을 다시금 깨닫고 또한 감사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원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양각 나팔과 언약궤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찾아가시고요. 스크린에 띄우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땅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략이나 힘으로 빼앗고 사는 땅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순종하며 사는 땅인 것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땅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밟고 확인하는 땅입니다. 오늘 본문 동안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동일하게 주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혹 교회 건물을 구입하거나 혹 어떠한 건물 혹은 어떠한 것을 해결하고자 할 때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살 건물 혹은 사고 싶은 건물의 주위를 일곱 바퀴 돌게 하였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것을 경험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은 순종 만능주의, 순종 형통주의에 대한 교훈과 메시지가 아닙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리고성은 어떠한 성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가지고 치수를 재보았는데 사람의 물리적인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리고 언덕 자체가 구릉에 있었다고 합니다. 즉, 가파른 경사가 있는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여리고성은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벽을 이중벽으로 쌓았는데 벽 하나 두께가 8m 그리고 또 6m고 성벽의 너비는 1.5m이며 벽과 벽 사이에 사람이 거주한 흔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한번 보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여리고성이라고 합니다. 벽이 8m 높이고 뒤에 건 6m 정도 높이고요. 이 두께는 1.5m라고 돼 있고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벽과 벽 사이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고 이 위치 지역은 가파른 언덕 위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난공불락하게 천연 요새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보시니까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이고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하고 그려놨다고 합니다. 그 여리고성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하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은 이리저리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나옵니다. 굳게 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그렇게 일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그 성문을 굳게 닫았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자들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고 아마도 잘 훈련된 군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또한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들어서 두려워하며 지금 떨고 있어서 그 여리고성의 문을 단단히 닫아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전쟁에 많은 경험도 없고 훈련도 안된 이스라엘을 벌써 공격하여서 진멸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정신줄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식량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만 뚫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갈수 있고 그들이 정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합니다.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미래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것입니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주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미래적으로 썼지만 벌써 완료된 벌써 준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주었으니 이제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군사는 성주의를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도르는 것이고, 두 번째, 제사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그 백성들에게 들릴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여리고성을 도는 행렬을 보면 무장한 군사가 먼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일곱 양각 나팔을 잡은 일곱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 맨 제사장 그리고 후군 즉 무장한 군사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3절에는 모든 군사가 성을 돌라고 하였는데 이 모든 군사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남자 20대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몇 명이라고 했죠? 60만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군사가 60만 명인지 아니면 정예 부대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잘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3절에 모든 군사라고 말씀하셨듯이 아마도 60만 전체가 이 도시를 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또 볼까요?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성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앞에 군사가 있고 또 나팔을 부는 그 제사장이 있고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있고 군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정예 부대 몇 명만 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60만 전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행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보는 문제가 뭐냐면요.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나팔을 부는데 양강 나팔을 부르라고 하시고 또한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를 뒤따르게 한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먼저 나팔에 대해 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나팔은 구약을 보게 되면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구약에 나오는 나팔은 은으로 만든 하초초 이게 히브리 말인데요. 하초코가 아니라 하초초 이 은으로 만든 나팔을 하초초로 하고 양각 즉 수양 뿔로 만든 그 나팔을 쇼파르라고 합니다. 쇼파르 예. 두 장류가 있는데 전쟁에 쓸 때는 이 은나팔을 부르는 것이고 하초초 이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을 때 또한 절기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 쇼파르 양각 그 나팔을 불렀다고 합니다. 한번 또 봐야죠. 어떻게 그림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위에 보게 되면 이게 수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나팔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은나팔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은나팔은 전쟁할 때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배할 때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나 또한 하나님께 그 나아갈 때 하는 건데 그 구약에 나오는 말씀과 그리고 또한 신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배 드릴 때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어떠한 것이 나타나는지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왜 양각 나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라고 했는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스크린을 보시게 되면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써놨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느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역대하 24장 11절에서 13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그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이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세 그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계속해서 보고 그것을 보게 되면 이 양강 나팔을 부른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양강 나팔이고 또한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대로 또한 아는 대로 이 언약궤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설명하면서 이 언약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냅니다. 다윗 시대를 정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빠지지 않고 연주되었던 나팔은 제사장의 악기였지만 찬양 속에서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양강 나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한 것은 또한 이 언약궤가 그 행렬의 가운데에 들어가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이며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양강 나팔을 부는 것과 언약궤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궤 앞에서 나아가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라. 여호와 앞에 궤 앞에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1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그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6일 동안은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또한 7일째에는 소리를 지르라고 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토를 달지 말고 잠잠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또한 양강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이 주는 지혜가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말이 되고 더 좋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잠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얼마나 그들은 또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다고 했을 것이며 얼마나 또 말이 많았겠습니까? 광야에서 불만불평 또 불만불평한 것처럼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말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좋은 무기를 주시거나 어떠한 계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제7일에 7바퀴 돌라는 말을 얼마나 또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시고 멀리서 들리는 양강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군사들이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고 다른 모든 백성들은 길갈이나 다른 지역에서 그것을 참관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 또한 그 여리고성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멀리서 이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부를 때에 그거를 기울이고 있다가 제7일째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가 언약궤와 나팔 소리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양강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와 나팔 소리에 눈과 귀를 집중하게 하신 것은 전심으로 힘을 다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향하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사는 것을 알고 또한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배운 우리의 방법, 생각, 뜻과 다르다고 생각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모든 군사가 엿새 동안 매일 침무 속에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언약궤는 가운데에 메고 가고 백성들은 엿새 동안 나팔 소리만 듣고 잠잠히 있다가 제7일에 외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 세상의 눈으로는 아닌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계획과 방법을 사는 것보다 더 어리석게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나안은 즉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 새 삶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의 인생이 이런 약속의 땅, 그리고 영광의 기회, 하나님의 뜻과 의지의 그 자리에서 서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환경에 정신이 팔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직면에 있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들의 상황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때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 중에 잠잠히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에게 임재하여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들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갇혀 있은 지 벌써 1년이 다 되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물들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으며 언약궤를 바라보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또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나팔 소리를 들어라. 언약궤를 보아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순종과 신뢰라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비록 내 생각과 뜻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사실,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과 뜻보다 옳고 선하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깨닫게 되듯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며 축복이며 특권이라는 것을 삶의 어려움과 기쁨과 고통과 감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의 훈련을 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과 그것이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의 길이요 성도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의 모든 삶과 전생의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함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이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그것을 깊이 확인하시고 또한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순종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과 불평도 있고 아직도 자신이 없고 불안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져야 하기 때문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껏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불안과 갈등과 이 긴장을 뚫고 더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도 열심을 다해 힘을 다해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이가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기대며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설득하시고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더욱더 성숙한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